그래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살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도둑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할 때가 많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에 지나가면서 남의 담벼락에 있는 호박을 하나 따서 가져가기도 하고, 도둑질은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비행기를 탈 때에 모포를 주죠. 작은 담요 하나를 줍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또 소유하기도 좋고 해서 내릴 때에 가방에다가 살짝 넣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단기 순교를 갔다 오는 사람들도 그 모포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엄연한 항공사의 소유물입니다. 호텔에서도 체크아웃을 할 때에 컵이라든지 그리고 예쁜 접시, 심지어는 커피 포트까지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면은 컵이 이쁘다고 해서 나올 때 몰래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기자기한 이쁜 도구들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속상해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는 수건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죠. 주로 여탕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것 좀도둑입니다. 탈세는 국가의 돈을 훔치는 것이죠. 남의 돈을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들기시죠. 그리하지 말라.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의 일종입니다. 원가 대비 이익이 너무 많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그리고 대박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3 시절에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을 때그 장면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성령이 임해서 저를 이끌고 가셨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장면 한 장면씩 계속해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는 그첫 번째 장면은 아마 그때 제가 3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웃집에 딸기밭으로 가서 크게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따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셨겠죠. 그냥 따먹으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제가 그 빨간 딸기에 손을 딱 대고는 고개를 돌려서 주인 아주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그 장면이 그림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리지만은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마 7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정교했던 그 조그만 대포, 그 대포를 가지고 놀다가 집에 훔쳐서 가지고 가려고 친구의 눈을 살피고 있던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대포 장난감을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도둑질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친구를 만나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여주었던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찬장 위에 그릇을 두고 그 그릇에 동전을 5원짜리, 10원짜리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몰래, 또 어머니가 보아도 잘 알지 못하도록 많이 모이면은 10원짜리 하나를 꺼내어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날도 과자를 사 먹었는데 빨간 고무 과자를 사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들통나는 것을 보면서 끊었습니다. 참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때 고무 빨간 고무 과자를 사 먹었는데 어떻게 들통이 났냐 하면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고 나왔는데 저 어머니가 바로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근아 편이 빨갛다, 빨간 거 뭐 먹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야 너 똥이 빨갛다, 뭐 빨간 거 먹었니? 저는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일에 헌금하라고 주신 돈으로 교회 가는 그 2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형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하드를 사 먹었던 장면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지었던 그 대부분의 죄들이 다 도둑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둑질이 아닌가. 이 도둑질은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바로 이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양심에 찔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양심을 찌르는 도둑질이 있다면 그거 전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는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힘없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딱히 다른 일들을 맡겨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시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훔쳤다가 공동체가 큰 손해를 보았던 적이 있었죠. 제일 심각한 도둑질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훔친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암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 훔치려고 할 때는 이것만 가지면 내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당장에 멋있어 보이니까 손을 내어서 뻗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지경에서 점령을 했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다 첫 열매여서 내 것이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좋은 외투를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내 손에 쥐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 다음 전투지인 조그만 성인 아이성에 그 아이성에 전투를 하러 갔다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도둑질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 한 분이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교회의 돈을 도둑질을 하거나 이것이 뉴스로 나오면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똑같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통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도둑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도둑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앞으로도 우리가 이 도둑질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면 갖추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도둑질은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능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능력에 의해서 좌우지되기보다는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태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과 정직이죠. 성실하다고 해서 다 그 순간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은 성실과 정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실한 자가 잘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은 불합리한 세상으로 판명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런 면에서 성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을 세워놓고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결산을 하는데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마지막에 이런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어떻게 다섯 달란트를 남길까, 두 달란트를 남길까 염려가 될 텐데,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열매는 우리가 성실하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반드시 성실이어야만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성실과는 거리가 먼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한탕을 좋아합니다. 한탕.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 한다, 말씀하고 있죠. 잠언 19장 24절에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음식에 손을 넣고도 이거 들어 올리는 것 자체를 괴로워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디에서? 침상에서 도느니라. 뒹군다라는 말입니다. 침상에서 여러분 뒹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은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의 결정체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구를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제부터 그러려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 벌떡 일어나자 하고는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또 강경한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굶으라, 그 말씀입니다. 배를 굶어보아야 일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돈을 좋아하면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 칩니까? 복권을 사거나 또 도박을 하게 되죠.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한꺼번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이것은 도둑심리입니다. 한탕주의라고 그러죠. 긴 시간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의 대가로서 우리가 돈을 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것은 도둑 심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을 배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많은 돈을 처음부터 버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노동의 가치를 배워가면서 땀을 한 방울 두 방울 흘려가면서 버는 돈의 소중함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18명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에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서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 긴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좋은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죠. 제대로 된 부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데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권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생각을 내어서 아끼고 성실한 이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죠. 제대로 된 부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성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 다윗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죠. 그리고 발탁을 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랬죠. 양의 우리에서.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성실하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도 그곳에서 포로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성실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도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죠.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성실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성실이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실업률이 높습니다.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오너들은, 주인들은 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한번 시켜보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능력은 없어도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우도 좋고 이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은 적게 하고 또 쉬운 일, 하는 일도 쉬운 곳을 찾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신도 찾지 못한 직장입니다.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직장이 있다면 잘못된 곳이고 망할 겁니다. 조만간에.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가난 농군 학교가 있죠.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셨습니다.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세우신 겁니다. 이분 계셨던 그곳에 가면요, 입구에 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돌, 땅에 박혀져 있는 돌도 뽑아가지고 세워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도 누워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강과 시간,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빈대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할 때에 지친 몸으로 숙소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막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빈대가 몸에 들러붙어서 피를 뽑아먹고 있는 겁니다.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또 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의 몸에 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 빈대가 어떻게 해서 이 침대까지 올라오는가. 야전 침대, 간편한 그 야전 침대 위에서 잠을 잤는데요. 어떻게 빈대가 올라오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조금만 빈대들이요, 이 벼룩이라고 그러나요? 이 빈대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침대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커다란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침대 내 다리를 그게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이 빈대들이 물을 건너오지 못하고 익사를 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 아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벼룩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어떻게 올라오나 연구를 했더니 이제 물을 건너오지 못하는 것을 이 벼룩들이 알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정주영 씨를 향해서 점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빈대를 보면서 이 정주영 씨가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와,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빈대들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는 빈둥빈둥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이 빈대만도 못한 놈들아, 빈대만 같이 살아라, 이렇게 꾸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도둑질을 이기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만족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자꾸만 엉뚱한 거 바라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낮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온 옷이 있다면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양을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섬겼던 것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던 것,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양이 불쌍하고 양을 사랑해서 거기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팔아넘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성도도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계명들도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내 신앙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이 만몬 신앙을 무릎 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 속에는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관심도 가지지 않게 만드는 참으로 좋은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족하는데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